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말을 합니다. 그죠? 프랑스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노빌리티, 귀족이라는 노빌리티라는 단어와 오블리지, 그러니까 오블리게이션이 나왔죠. 그죠? 뭘 해야 된다, 의무감. 이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귀족의 의무, 귀족의 의무를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귀족들 돈 많죠? 명예 있죠? 부도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쥐고 시장에서 명예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잘 하지 않는 거죠. 한국의 정치인들 잘 보십시오. 장관으로 추천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뭐에 걸립니까?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잘안낸 것도 있죠. 그죠? 자녀 교육, 이런 것이 다 걸렸기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고귀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의 분열이기도 하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리더들이 문제입니다. 그죠? 구약의 마지막 때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방백들, 이들이 죄악지는데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 리더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죠? 뭐 하더라도 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꼴불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보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끼리끼리 노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꼽는 꼴불견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주 아침에 지하철이든 버스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데서 뭘 외칩니까? 예수 천당 불신주역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또 하나,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그 보셨죠? 권사님, 집사님 빨리 와, 여기 자리 맡아놨어. 이렇게 외치는 거 보셨습니까? 머리에 그려주시죠? 무지 싫어합니다. 그 복잡한 데서 그렇게 꼭 큰소리 치르면서 가방 던지면서 자리 꼭 맡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 그거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욕먹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죠. 그죠? 우리 싫어도 리더입니다. 그럼 리더면 세상에서 리더의 직분과 책임과 의무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세상에 빛이래요.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춰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어두워. 그럼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천국 백성이래요.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말씀드릴 땐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못 살아서 복음이 막히죠, 그죠? 복이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세상이 워낙 악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더 이상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주는 것은 아니었죠. 그죠? 내가 떠나가야 그분을 너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곳으로,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보혜사가 뭡니까? 오늘 주보 앞부분 보십시오, 여러분. 앞부분 보시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몇 가지 번역되어 있습니다. Helper, Counselor, Comforter, Advocator 이런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파라라는 것은 사이드입니다.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옆에 계십니까? 실제로는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사람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은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죠.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도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뭐라는 겁니까? Holy Temple이든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17절에 뭐라고 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separation,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죄와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거르시는 거룩한 것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생각해 봅니다. 과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우선 우리 건강에 좋습니까? 라는 거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그 안을 갖다가 담배 연기로 꿀뚝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양주장으로 만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편하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평생 가도 주님처럼 되겠습니까? 그죠? 못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되려고 애써야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육체로 가셨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곳에 있다 떠나시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안에 가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유익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두루 많이 나옵니다.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분이 오시면 장래일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사람도 하게 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말씀에는 가장 먼저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한다. 뭘 책망합니까?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죠. 세상은 뭡니까? 죄가 만연한 곳을 말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마귀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체대로 살 수 있도록 부추겨서 온갖 죄악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런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책망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인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너 잘못됐다고 알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말씀이 경날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로 잡아주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찔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는 걸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의 책망은요, 그 사람에게 낙심을 주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시지만 성령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고 오히려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오심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보혜사 위로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보혜사 성령이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삶을 보십시오. 육신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나쁜 생각을 하죠. 그죠?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하고 우상숭배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미움도 있죠. 그죠? 가늠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좀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가 뭔가? 이 히브리 말로 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됩니다. 히브리 말로 가장 보편적인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역을 벗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궁수가 활을 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목표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궁수가 아무리 쏴도 목표를 벗어난다면 헛것이죠. 그죠? 힘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맞습니까? 관역이 움직이기 때문에 못 맞춥니까? 아니죠. 관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쏘는 궁수가 잘못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쏴도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마르티아에서 말하고 있는 화살은 뭐고 목표는 뭡니까? 라는 거죠. 관역은 뭡니까? 관역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화살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렘을 향해 쌓아야 제대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위에 쏘는 거니까 우리가 헛되게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준을 할 때 하렘을 조준해야 되는데 세상을 조준하니까 다른 사람을 조준하니까 헛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관역을 벗어났다, 하늘을 벗어났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구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결과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속에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죄가 거기 다 나온 걸 봤습니다. 한 21가지 정도 됩니다. 모든 불의,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몰지각한 거, 약속을 깨는 거, 무정한 자, 쭉 다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자연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알고도 그분 말씀대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어리석게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인간이든 짐승이든 파충류든 만들고 우상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모든 섭리대로 살지 못하고 섭리에 어긋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한 결합이 아니고 동성 간에 서로 좋아하고 성욕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동성애가 결국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어진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결국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비순리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나를 두기 싫어하느냐? 그럼 너 반대로 살아봐. 내버려 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준 사람은 없죠. 나무라기도 하고 떼기도 합니다. 그죠? 사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으면 그래? 나가라. 그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너 마음대로 살라고 수기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관역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조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것이 틀려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니 지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의하고 예수님께서 뜨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주님께 떠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가시는 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때 죄인이죠. 그죠? 근데 그 죄인이 가장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대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죠? 죄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그분께로 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고 그분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밝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의롭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딘지 아겠습니까? 당연히 창세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생각하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던 에녹인가? 아닙니다. 에녹의 가장 쓰인 말은 동행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의롭다고 쓰인 말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가 하나님께 보시기 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총 가족 8명이 구원받았죠. 그죠?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뭘 했길래 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셨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노아가 뭘 받겠다고요? Grace.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NIV에서는 grace가 아니고 favor라고 되십니다. favor. 하나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는 것,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뭐라 되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더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의라는 겁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세상을 멸하시는 그분의 눈에서 뭘 봤다고요?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 네 참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눈이 뜨이진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하고 때리고 못하게 할 때는 화가 난 것도 있지만 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죠. 자녀들을 볼 때 아버지가 나를,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놈은 그죠? 철듭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뭡니까? 삐딱길로 가는 것이죠.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린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 속에서 그런 것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의의가 있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의롭게 사셨으며 그분 자체가 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온전한 의의가 없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진정한 의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의가 된다는 것을 세상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그렇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는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헬라말로 정확하게 하면 완료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완료형. 자,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십니다. 그죠?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미래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 썼다는 것이죠. 완료 썼다는 것이죠. 뭔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물러나죠. 그죠? 쫓겨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심판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 말하는 미래형 완료라고 말합니다.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료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재밌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이는 단어는 얻었다, 옮겼다는 것이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죠?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 받았대요. 그리고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거기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죠. 언제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야, 무슨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심지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서도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옥이 없대요. 에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때는 또 사랑이 하나님을 잘 갖다 붙입니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요? 분명히 오셔서 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임금들이 누굽니까? 권력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여서 되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기는 남은 심판할 수 있어서 나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세를 잡고 재벌에 대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정의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마치 진짜 주인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심판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 한마디도 함부로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살생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한 번 생명이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까? 지워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 다 멸하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과 돈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살았던 세상 임금들 다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그런 사람도 심판받았는데 힘도 권력도 돈도 없는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세주로 믿으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너 이런 모습을 살면 하나님 앞에 청문받는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저희 교회의 목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아홉가지 될면도 불구하고 단수입니다. 그렇죠? 단수. 총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이기 때문에 맺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죠? 그리고 열매를 거두려면 뿌려야 되는데 뭘 뿌리는가에 따라서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뿌리는 것에 따라서 내가 거둘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아홉 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금년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야. 알아야 내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앞에 붙여놓으시고 날마다 암송하십시오. 아홉 가지 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온유와 절제와 충성은 내 자신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홉 가지 마음에 기억하시고 붙여놓으시고서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남한테 걸림돌이 되면 참 이게 보기도 좋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막히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분명히 아시죠? 그죠? 우리 주변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때서야 우리가 영혼을 진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 우리나 똑같으라고 하면 여전히 복음을 막혀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이야 뭐 안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가까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도 참 먹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게 얘기 들어옵니다. 이건 뭐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먼저 깨닫고 우리 안에서 먼저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삶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왜 3년 동안 훈련하셨을까? 3년. 3년이 그 당시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히브리 소년들을 얼마 동안 교육시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변화됐습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야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꾸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한 3년 동안에 생각하시면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변해서 빨리 열매를 받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은 그게 3년이 아니고 3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도 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면 세면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런 귀를 가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가더라도 아버지 이제 왔습니다라고 뛰어서 멀리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 삶에서 변화가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년 한 해 씨름하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